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된 이 말씀들이 갖는 깊은 뜻들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봉독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사랑, 계명, 친구라는 단어들이 왜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이 말씀이 갖는 그 중요성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우선 알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앞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12절부터 뒤에 다시 반복되는 내 안에 거할 것, 사랑 안에 거할 것, 계명을 지킬 것, 이런 단어들을 여기 나열하시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옆에서 판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무엇이 신자를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무엇으로 신자들은 기뻐하며 무엇으로 신자들은 말하자면 마음의 화평과 다른 단어로 일반적인 용어를 쓰자면 행복하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말하자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사랑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친구라는 단어로 설명이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조금씩 추적해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갖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밝혀주시는 깊은 뜻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모든 얘기들 결론 짓는 말하자면 14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역순으로 한번 거슬러 봐야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는 말씀이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유일한 해결책일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친구로 명명하시며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의 친구는 아닙니다. 조금 말하자면 조금 극단적인 설명입니다만은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의 친구로 부르시며 우리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시지 않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크게 말하자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구원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슷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비슷한 구절을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없애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 즉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된 자가 불신자와 전혀 다른 어떤 자신과 용기와 마음에 흔들림 없는 화평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쉽게 설명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근거와 그의 그 안전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밖에 갖고 있을 수 없는데 반해서 신자들은 세상에 이 불확실한 것들로 근거와 보장책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지으신 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고 또 어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쓰는 말 중에서 가장 그 잘 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의리라는 말하고 요령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의리라는 것이 무조건 편이 되어주는 것을 의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해도 슬쩍슬쩍 넘어가는 재주를 요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요령이라. 요령이라는 말은 원래가 말하자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그 적절하게 실력을 발휘하며 부닥친 그 임무를 수행해내는 것을 요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눈만 가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요령이라 이렇게 오해된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의리라는 말을 정당한 이치에 따라 자기 자신을 확보하는 원리로서가 아니라 무조건 누구의 편이 되고 속박받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근거로서나 방법으로서나 원리로서나 자세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더 깊이 얘기해서 신뢰하고 믿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매달려야 하는 것으로 바꿔진 수준과 신분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되는 것으로서 구원이 설명되고 있고 마저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분이 내 친구로서 나에게 의리를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사욕에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거나 기독교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수준, 그분의 내용, 그분의 성품에 초대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성경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단어들을 등장시켜서 내 고집과 내 사욕에 하나님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편들어주지 않았다고 아우성친 일이 많은가를 되짚어보시면 이 문제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놓친 기쁨들, 우리가 놓친 감사거리들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에 이 친구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떼쓴 결과들일 것입니다. 신앙은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평안을 가지기로 하며 그분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거나 경쟁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늘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찬양한 것 같이 이 세상길은 우린 나그네 길이라 인정한 자들이며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깨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요 그의 힘의 근거로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앞뒷 문장들이 재미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속에 나타납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말하자면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과 이 약속들은 앞뒷 문장을 연결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와 연결되어서 떨어지는 결론입니다. 이 보이는 물질계,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타난 현상이 그 뒤에 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어떤 계획으로의 추진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아는 분으로서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고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면 훈련하라고 준 총알들, 담요들 꼽을 쳐갖고 제대하는 사람이죠. 그거 들킬세라 그저 어디 가면 그거 그냥 땅에 파묻고 보초 쓰고 훈련 하나도 안 받고 군대 생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국가에서 지급한 모든 군 장비들을 꼽을 쳤다 나중에 나와서 팔아먹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이 없고 그토록 불안과 초조와 덜컹덜컹하는 심장병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장 간단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내릴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나 이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ABC에서부터 막혀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놓치고 있고 우리의 평안을 놓치고 있으면서 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공허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거와 기쁨의 근거를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으로 가면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담대함과 자랑과 기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놓으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증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기쁨과 감사는 늘 무엇과 연결되어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과 늘 연결돼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모이시며 내 우편에 앉히시며 마치 그분이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며 인도하시는 분이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근거가 될 때 신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자랑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51편에는 그걸 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하자면 방해를 받고 흐려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따뜻한 눈길을, 복된 얼굴을 돌리실 수 없도록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균열이 가게 했습니다. 담을 쌓았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곧 기쁨을 잃게 되고 자신을 잃게 되고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영적 외로움과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분명하죠. 저도 제 아내한테 늘 시달리는 건 그것입니다. 제 아내가 뭔가 신경질을 부릴 때 보면 돈이 떨어진 때입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나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돈이 떨어졌을 때. 뭔가 나한테 서비스를 잘할 때 보면 또 월급 탄 지 일주일이네. 확실히 태도가 다르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갖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나무랄 것이 없지만 신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 시절에 누구나 고생을 합니다만은 저도 그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끼니 걱정을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걱정을 했어야 정당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한번 제가 하도 늘 그 비유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이 훨씬 월등하고 제 아내가 늘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그 아침 쌀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신앙 없다고 늘 핀잔만 받으니까 아침밥만 딱 지어놓고 이제 점심 줘 그러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아침만 싹 해놓고 오리발을 내고 있었는데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는데 10시 반쯤 어떤 친구가 쌀 한 가마를 갖다 놨습니다. 그게 누가 손해입니까? 고도왕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인상 쓰고 있었던 사람만 손해지. 저는 어차피 몰랐고 태연무쌍했던 게 아니라 원래 저는 뭐 태연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위기감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저만 늠름했죠. 제 아내가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도 보면 그 수준에서 그저 멀리 못 벗어난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수준의 비슷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붙여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저를 제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고 여러분을 관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직분을 제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잡혀서 그 매맞고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굉장히 재밌는 기록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를 잡아다가 때리고 욕보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기쁨이 사무쳤으면 기도하다마자 찬미를 했다 그럽니다. 사람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뭘로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시인이 된다. 그러죠? 그냥 설명하고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매맞고 같은 것이 뭐이 기뻐서 찬송을 했겠나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이 그저 할 수 없어서 한 찬송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 깊은 감동이고 막을 수 없는 넘쳐나는 폭발력을 가졌으면 그 찬송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했길래 그 대답이 지진이 날 만큼이었겠습니까? 대단한 표현이라고 보아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얽어맬 수 없는 기쁨이 영적인 차원에 들어선 신자들에게 허락되고 있고 현실 세계가 아무리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기쁨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으면 우리에게 권면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되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기쁨을 달라, 축복을 달라, 힘을 달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라라고 처음에 우리가 추적했던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성품적 차원에서 그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만이 이 기쁨이 소유된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말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식의 계명을 지키거나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시면 사랑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음미하고 또 음미할 만큼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여기는 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냐면 차등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우열이 없습니다. 사랑은 만일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아직 우열이 있으면 동등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랑이란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율법적 차원에서 명령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수준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성품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우리 자신으로서 불가능한가를 알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라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늘 먼저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죠. 제가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안 깼었는데요. 이불을 개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년이 됐습니다. 뭐에 제가 얽혀맸냐 하면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안 깨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걸 설명하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불을 개고 말이죠. 그쪽이 훨씬 상대방이 사랑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아서 그렇지 언젠가 제 말을 이해하는 수준에 오면 말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참으로 대단한 거죠. 나는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지 못하더라. 상대방도 사랑해야지 나만 하면 뭐해 고장났느냐 손바닥 하나로 소리가 나나요. 이런 말들은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는 그런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기도하자 하는 운동이 일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도 제목으로 걸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할 수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이 깊은 사랑에 빠지면 이 주님께서 허락한 사랑에 빠지면 그 마음의 평안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사랑을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왜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죄는 습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그 괜찮은 수준에서 사용되기를 기다렸다가는 죽는 날까지 못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일도 우리 일단 규칙을 정하며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는 죄는 지면 질수록 또 짓기 쉬우며 지면 질수록 자꾸 커지고 깊어지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버릇이 되고 사기도 치면 버릇이 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버릇이 되는데 더러운 말하고 죄를 짓는 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그 정도는 죄 같지도 않아집니다. 이걸 고쳐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만들어내야 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계명을 지키며 법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일을 힘써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해지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지간한 수준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괜찮아 보이죠. 저는 뭐 늘 그 테레비를 볼 때마다 그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나 뭐 이런 카나다나 일본으로부터 섬유 수출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다 섬유를 수출해서 국내에서 입을 옷이 좀 모자라는 모양이죠. 다 벗고들 나오세요, 그렇게. 더워서 그러는 건지 입을 옷이 없는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괜찮지요, 그냥. 이게 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는 거나 옷 입는 것들이 아름다움을 벗어나서 거의 조금은 미친 지경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게 됩니다. 말도 그렇지. 어지간한 말들이 그저 신자들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건주의자가 되면 경건을 가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규칙으로 습관으로 훈련하시며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 않는 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도 속하고 영원한 나라에도 속했기 때문에 밀물 삶을 같이 경건했다 더러웠다 이게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러운 경건을 붙잡아 두며 들어오려고 하는 죄를 멀리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습관을 붙여서 자기를 쳐 복종케 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일을 필사적으로 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히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으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애쓸 것들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무릎 꿇어 기도 한번 한 정도로 우리가 변화하리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한번 교과서 후루룩 훑어보고 가서 성적 잘 내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이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이 하루 종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거라고 속이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속에 각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며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며 여태껏 놀랐던 놀라운 신앙의 깊은 신비의 세계로 초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편이야 하는 식의 원색적이고 궁극적인 설명만으로 여러분이 치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마치 나무가 젓가락같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도 꽃도 열매도 없는 나무 같습니다. 갖다 꽂아놓은 전봇대 같고 갖다 꽂아놓은 회초리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나무 생명력이 넘치며 풍성하며 아름다움이 있으며 열매와 꽃의 향기가 있는 나무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비쩍 마른 말라 죽은 가지만 앙상한 나무로 여러분이 서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것을 마음에 자각하시고 여기 주님께서 친히 권면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결심해 주시고 방향 잡아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위하여 요구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거나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미련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익과 축복들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여러분 힘써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입도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뿐인 것으로부터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생명감 있게 하는 자리로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옮겨놓으시고 무릎 꿇으시겠다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과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충성해야 될 것과 더러운 것들을 외면하며 죄를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며 혹 상상력만 동원하고 있고 우리 진심을 주 앞에 바치지 않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주의 약속과 축복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있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권속들과 심령들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종들의 입술에 넘치는 찬송과 감사를 주사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말씀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이 시대 앞에 펼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